영원히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꿰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깨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겠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너무 울려가지고 제 목소리 잘 쓰는 게 나은 거죠. 이미 다섯 달이 되셔가지고 잘 들리시겠다, 그죠?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천 한의 주임 신부로 지난 1월 16일 발령받아온 이지훈 시몬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당이 너무 예뻐요. 이곳에서 미사를 보고 하면서 저도 마음이 좀 숙연해지고 웅장해지는 기분입니다. 저는 2007년 서품을 받았습니다. 여기 고영일 신부님하고 입학 동기였어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같이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둘이서 맨날 소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먼 중국에 와서 얼굴을 함께 보고 같은 또 광동성 지역에서 함께 또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보좌 생활을 하다가 보좌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부지임으로 있다가 대학교에 갔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서 일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4년 반 강의를 하다가 이 대천성당이라는 곳에서 코로나 기간 때 대천성당에 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되게 작은 성당이었어요. 여기도 광주성당에도 우리 아이들이 많은데 그 성당은 주일미사 나오는 사람들이 200명 정도 된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명 가운데 110명 정도가 주일학교 아이들이었어요. 굉장히 아이들이 많고 나머지는 그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젊은 본당이었는데 거기서 4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사람이 없는데 성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쉴 줄 알았거든요. 주교님이 저보고 이제 좀 이제 고생했으니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발령받은 곳이 교구청에 갔었어요. 교구청의 청년 청소년 국장으로 가서 대구 가톨릭 청소년의 사무국장 겸 청년 청소년 국장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년 동안 다가오는 지금 한국은 되게 바쁩니다. 예, 2027년 세계 청년 대회가 있어서 교황님도 오시고 전 세계의 청년들이 예상컨대 한 8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한국에 내년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 행사 때문에 전국이 바빠요. 이제 그 행사를 준비한다고 작년 한 해 동안 준비하고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준비하고 다음 사람들한테 토스해주고 저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지금 한국은 되게 바쁩니다.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교구청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일을 하면서 1년을 보냈는데 이제 오늘 제가 광저우 성당에 와서 특강을 이제 부탁을 받고 어떤 내용의 특강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제가 전달을 해드릴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청소년국으로 있으면서 국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두 가지가 이 청소년 교육에 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 교육에 관한 것과 그리고 청소년 교육과 함께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나아가서 보편교회라고 얘기하죠.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그런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포인트를 맞추는 부분에서 제가 특강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작년 한 해 동안 청소년 교육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앞에 어르신들 두 분이 독서하고 복장하고 계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이제 물어보시면 대답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래서 갑자기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년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요, 성당에서요? 아니면 전체적으로요? 글쎄요, 청소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기본 됨됨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성. 그 아이의 인성. 우리 꼬마한테 물어볼까요?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넌 뭐라고 생각하니?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것, 이거는 아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행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가톨릭 교회가 청소년 교육은 어떠어떠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동행이에요. 예전에 하와이의 카와이 섬의 종단 연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와이 섬의 가장 북단에 섬 하나가 있는데 그 그 섬에서 태어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833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이 30년 동안 커가면서 그 주변 환경에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라는 것을 쭉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하와이, 카와이섬의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연구예요. 한 명 한 명의 이 존엄성이 있어서 인권으로 그렇게 연구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가능했었어요. 1950년도 정도였는데 그때 그 833명의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카와이섬이 어떤 섬이냐면 되게 불우한 환경의 섬이었습니다. 잘 못 살고 가난했고 그리고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섬을 벗어나서 미국에 가서 좀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섬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그래서 그 엄마 아빠들은 알코올 중독에 마약에 가난으로 되게 불우한 환경의 섬이었어요. 그런 환경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던 것이 카와이섬의 종단 연구였습니다. 그 833명을 10년, 20년, 30년간 연구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어떤 삶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결과는 사실 여러분들이 뻔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엄마 아빠가 가정환경이 사회적인 환경이 불우하면 아이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라는 것이 결과였어요. 허무한 거죠. 30년 동안 그것을 추적해서 연구했는데 우리가 뻔하게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연구에 이 정도 결과만 나오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다른 누군가 한 명이 그 가운데 특히 불우했던 201명의 아이들을 골라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연구했는데 거기서 조금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201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뭔가 환경을 탓하면서 비행을 저지르고 좀 더 안 좋은 마약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 부모의 그 아들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되게 특별했던 건 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되게 잘 자랐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엄마가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하고 그리고 가족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마약을 하는 그리고 가난으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3분의 1, 80명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정말 단란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잘 자랐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여기서 그 종단 연구에 아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유는 분석을 해봤더니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그 아이 옆에서 그 아이와 동행을 해준 어른이 단 한 명씩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는 누군가 단 한 명은 한 명의 어른은 그 아이 옆에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본당에 광주 본당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대구교구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10년 이상 하거나 12년 이상 한 선생님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께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리곤 해요. 왜냐하면 유치원 주일학교의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들어와서 그 아이들이 고2, 고3이 될 때까지 그 12년이라는 기간을 아이와 함께 걸어준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리교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동행을 해주는 것, 그냥 아이와 함께 걸어주고 아이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첫 번째 느꼈던 거고요. 이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남은 키워드가 뭐냐? 저도 생각이 바뀌었던 부분입니다. 청년 청소년 국장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저를 크게 저를 때렸던 문장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청소년은 교회의 미래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을 교육하곤 하죠. 근데 가장 크게 와닿았던 문장 하나가 뭐냐 하면 청소년은 교회의 미래가 아니고 교회의 현재이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왜 저를 때렸냐 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배우지 못했고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더 가르쳐야 되고 더 돌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톨릭 교회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입장은 교회의 현재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이 아이와 이 아이를 우리는 미숙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이 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해야 동행이 될 수 있어요. 아이를 가르치고 막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면 동행이 아니라 끌고 가는 거죠. 아이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이미 충분히 이 아이를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지만 동행이 가능해집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 아이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작년 한 해 제가 청소년 국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인드의 변화예요. 근데 이제 오늘 특강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이런 문장, 이런 말들을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까 라는 부분에서 보편교회라고 단어를 씁니다. 보편교회라면 교황님을 중심으로 전세계 가톨릭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하고요. 우리 한국교회 또 여기는 우리 한국 교민들이 모여있는 한인본당이죠. 이 보편교회에서 지금 현재 2026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물론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노달리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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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 예, 그래서 아까 미사 준비하면서 저도 시노달리타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못 들어보셨다라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순 특강이라서 사순 시기에 맞추어서 좀 성찰할 수 있는 특강을 드릴까 싶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2026년 현재 보편교회와 특히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시노달리타스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굉장히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우리 중국에 여기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보편교회 흐름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순이지만 꼭 이 단어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시노달리타스. 또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시노달리타스. 시노달리타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은 3000년기 교회로부터 하느님께서 기대하시는 길이다. 시노달리타스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교회의 구성적 요소, 곧 교회를 교회이게끔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단어이고,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 2015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 2023년까지의 세계 주교 시노드의 주제로 논의가 됐었고요. 2024년, 5년도쯤에는 세계 주교 시노드의 후속 권고문으로 이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 시노달리타스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살아갈까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시노달리타스가 무언가라는 것을 말씀드릴 건데, 특별한 건 아니에요. 신, 히라보에 신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도스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시노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시노두스, 히라보로 시노두스라고 하는데, 시노드라는 말은 함께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노드의 형용사 형태가 시노달레라는 라틴어거든요. 시노달레의 명사형 어미인 따스가 붙어서 시노달리따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좀 학문적인 내용이라 뭐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제 시노달리따스가 뭐냐, 정의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노달리따스는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걸어가며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식별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의 삶의 방식입니다. 와닿으세요? 와닿지 않으시죠? 시노달리타스는 현재 레오 교황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교회의 삶의 방식이자 삶의 태도가 시노달리타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함께 걸어가고 서로 소통하며 성경의 목소리를 식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함께 그리고 성경, 요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이제서야 이 시노달리타스 얘기를 할까 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노달리타스 교회는 새로운 교회인가? 아니에요. 원래 옛날부터 교회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세 때 황제가 교회를 간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교회 역사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중세 때 황제가 교회를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황제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더 강조했느냐, 교황의 권위를 더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교황님의 권위와 교황님의 수위권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속적인 권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교황님의 리드는 주장을 했지만 그 밑에 사람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묻히기 시작했어요. 주교단의 역할도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사람들한테 대두됐던 게 교황님과 앞에 목자들은 교회를 끌어가고 평신도는 그 목자를 따르는 형태로 교회가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바뀌기 언제 바뀌었느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 시노드에 대한 함께 걸어가는 교회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교회는 교황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교회였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이고 모두가 함께 가는 교회라는 거죠. 그 중요한 건 그 전에는 교황님만 중요했고 성직자가 중요했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고 난 다음에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각 본당에도 사목평의회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진 않지요. 여전히 성직자가 앞에 서고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성직자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는 평신도들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의 삶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성직자고 그럼 평신도는 좀 더 성령의 목소리를 식별하고 교회 일을 좀 더 주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소통하고 함께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시노달리타스예요. 이제 조금 더 감이 오십니까? 시노달리타스는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건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그러면 조금 더 민주적으로 다수결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구조인가? 아닙니다. 시노달리타스는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형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원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거는 다수결이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의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건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식별해서 하느님의 뜻을 추구해가는 것이 교회인 거죠. 우리 모두가 원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느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성령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잘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목소리를, 서로의 목소리를 잘 듣고 성령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것이 성령의 뜻인지를 식별해가는 과정이 진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되게 많이 본당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우리 중국에 나와 있는 한인 본당에서도 이 시노달리타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시노달리타스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경청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간단한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경청, 우리는 경청이라는 것을 참 많이 합니다. 대화를 하면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대화라는 것,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과도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린 잘 듣지 못해요.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랑을 내 시간을 주는 것과 동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는 내 시간을 남한테 주는 거예요. 경청은 내 시간을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경청을 할 때 어떻게 경청을 해요? 뭐 이거는 한국의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TV를 보면서 휴대폰을 보면서 아이가 아이하고 대화를 해요. 아이한테도 폰에게도 아이에게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 설거지를 하면서도 대화를 합니다. 내 시간을 쪼개는 거죠.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준다는 시간을 준다는 것은 내 시간을 전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오로지 대화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집중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가위바위보 1대1로 한 명씩 붙잡고 가위바위보 한 번씩 해보십시오.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네.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이긴 사람이 듣는 역할을 할 거예요. 진 사람이 말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을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한테 말을 하세요. 나는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걸 말할 텐데 이제 중요한 건 방금 이겼던 가위바위보 이겼던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얘기를 듣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든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진 사람은 어떻게든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 자, 되게 조용하게 대화를 하시는데 대화가 잘 안 됐죠. 입장 바꾸어서 방금 가위바위보 이겼던 사람이 얘기하고 졌던 사람이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상황을 바꾸어서 다시 대화 시작. 예. 혹시 나는 대화가 잘 된다. 나는 대화가 잘 된다라고 생각 싶었던 사람 손. 방금 이 손 드셨던 분들은 평소에도 벽을 보고 혼자 말을 하던 사람입니다.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다 돌려서 오롯이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내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면서 얘기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상담을 하면 제가 상담 심리를 전공해서 상담소에서도 오래 일을 했었는데 상담을 하러 가면 한 시간에 교수님한테 상담받으면 한 시간에 20만원씩 줍니다. 보통 10만원씩 줘요. 그 돈 내고 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상담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들어만 줍니다. 어떻게? 아, 그러셨구나. 아, 그러셨군요. 아, 예. 들어만 주는데 우리는 돈 내고 뭐해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상대방에게는 정말 선물이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 딱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걸어왔을 때 제가 작정하고 그 사람한테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10분, 15분 만에 그 사람의 인생 얘기가 다 나오셔요.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이런 얘기까지 제가 하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본당에 와서 형제님들하고 술 한잔씩 할 때가 있습니다. 1대1로 술을 한잔 하거나 1대1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한 3시간 정도를 같이 있고 3, 4시간을 같이 있게 돼요. 그럼 나중에 그 형제님의 자매님이 저한테 물어옵니다. 우리 그이하고 술 한잔 하셨다고 하던데, 예, 무슨 얘기 하셨어요? 우리 그이가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3시간을 혼자 말씀하시던데요. 무슨 얘기예요?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지 않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들어주면 말이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가위바위보 이겼던 사람이 온 몸을 돌려서 오로지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 사람은 어떤 얘기도 괜찮습니다. 자기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준비 시작.
빨리 말씀들 하세요. 들어드릴게요.
예, 이야기 잘 되십니까? 쉽지 않죠. 그만큼 경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엄마들, 아빠들 집에서 뭔가 설거지하다가 아이가 아니면 뭐 배우자가 말을 걸면 하고 있던 거를 탁 놓고 돌아서서 왜? 라고 말을 하면 다들 왜 평소 하던 대로 해라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경청입니다. 그게 내 시간을 주는 거고 선물인 거죠. 예. 그 경청이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할까? 얘는 어차피 뻔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청하고 집중하고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경청이고 대화이고 또 동행인 겁니다. 왜냐? 이 아이 한 명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가능한 거죠. 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개가 사람의 소리를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시어다리카스의 중요한 게 소통, 경청과 성령. 그럼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의 목소리를 식별하는 과정은 다음 과정에서 이제 함께 뭐 이게 단시일 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5년, 10년 넘어가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이제 첫 시작은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왜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이고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미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실 수 있는 거고요. 성령의 활동을 무시하거나 묵과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활동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지지요. 사람에게 우리가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평소에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잘 못 맡겨요. 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단어 다 아시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노인에게 백마, 하얀색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팔라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그 노인이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어느 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팔라고 할 때 팔지 말도 이제 도망가 버리고 어떡합니까?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말이 그냥 집을 나갔을 뿐입니다. 이게 복이 될지 해가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그 백마가 다른 말 여러 마리를 끌고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말이 맞네요. 정말 이게 복이었네요. 라고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말이 돌아왔을 뿐입니다. 이게 복이 될지 득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아이고 좋으면서 참 별말들을 다 하네 했는데 그 말들을 조련하다가 아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다리 불구가 됐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말이 맞네, 이게 안 좋았던 거였네 하니까 노인이 또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아들이 떨어져서 다쳤을 뿐입니다. 이게 복이 될지 해가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또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모든 아들들이 다 징집을 당해서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그 아들은 전쟁터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게 복이었네요. 아들이 군대에 징집을 당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게 복이 될지 해가 될지 지나봐야 알지 지금 알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한 가지 사건만 일어나도 파르르 파르르 난리가 납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 될지 해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하느님의 일은 그 일이 끝나야 다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지나봐야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되게 많이 힘들겠죠. 어떤 자매님이 직장이 잘려서 다음 일을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일이 구해지지 못했습니다.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저한테도 많이 힘들다고 걱정이고 불안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이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한 6개월쯤 지나면서 그 자매님이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일거리 삼아 다른 학원에서 다른 거를 배우고 근데 그게 적성에 맞으셨던 거예요. 그 일이 잘 돼서 이제는 사업체를 하나 꾸리고 있을 정도로 사장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절망을 할 정도로 일이 끊기고 일을 하지 못했으면 그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거고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일도 없었겠죠.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일의 결과에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이끌어 가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되는 건 하느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끌어주신다는 믿음과 또 하느님의 평화를 잃지 않고 지금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한 거겠죠. 본당의 역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의 역사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어우러져서 하느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일에 너무 예민해지기보단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항구한 그 여정을 걸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때 대천성당에 갔었어요. 2020년 8월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별로 없는 코로나 기간 때 다른 성당도 방문하기 어려웠는데 그때 모금을 다녔습니다. 모금을 다니면서 58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58억짜리 성전을 짓고 나왔는데 그때 매일매일이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근데 그때 제가 하느님께 정말 매일 기도하듯이 불렀던 성가가 한 곡 있어요. 내가 힘들어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불렀던 성가가 있는데 그 성가를 제가 한 곡 불러드릴까 합니다. 그 불러드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느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힘든 여정이 지나야 내게 주어질 또 다른 하느님의 열매가 있을 거다라는 그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노래 한 곡을 마지막 선물로 드리면서 오늘 특강을 마칠까 합니다. 너무 길지 않게 짧게 끝났죠? 다 할까요, 특강?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성가입니다. 한 곡 드리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샤를르트 푸코가 불렀던 의탁의 기도라는 곡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하느님께 아버지께 나를 내어 맡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이크가 너무 좀 울리긴 하는데 그래도 들리시죠? 네, 노래 한 곡 마지막 드리고 여러분의 사순시기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 노래 이 성가 가사 같기를 바라며 한 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해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에 사랑을 다하여 하느님께 제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그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실 거라는 것 꼭 믿으시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이 일이 지나고 나면 꼭 하느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여정이,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요. 그 시간 잘 버티시고 또 하느님의 선물 더 기쁘게 잘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